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는데요. 뭘 우리가 시편 나눈 지가 벌써 35번째 시간이 되네요. 시편이 원체 많으니까요. 자, 오늘 85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본 시편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때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이 시편이 그 당시 쓰여진 시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뭐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예언적 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 여러 명이 모여있는 부분에 이제 또 이르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시편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루고 있다는데, 그리고 맥락이 통한다는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영감된 배열을 주장하지 않지만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그 배열대로 감독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편들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예언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뭐 이런저런 해석을 해대고 이건 뭐 짜집기한 거다, 시대가 너무 뭐 다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냥 뭐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잔 말이죠. 자, 어쨌건 우리가 85편은 예언적 시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도 보면 많은 비평가들이 이 구절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상 극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그때 돌아왔지 않습니까? 60만 명도 못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난 후 돌아온 사실들을 언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뭐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그 왕국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예언적 시다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이것은 미래에 되어진 일임과 동시에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3절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이 끝날 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이 세계에 대한 죄악의, 그냥 뭐랄까요, 궁극적인 것은 미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대환란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고요. 그 때를 우리는 심판의 때다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실 때 사단을 풀어가지고요. 뭐 날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말세다 말세다 하는 그러한 영적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볼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이 백성들의 고난이 끝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시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역사는 눈물을 마시며 눈물의 빵을 먹는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느냐 말이에요. 이 모든 눈물의 역사가 끝날 날이 올 거다. 언제 그런 끝날 날이 올까요? 하나님께 오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우리의 뺨에 흐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6절을 볼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거죠. 그 한 가지 이유는 신자들의 생활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기쁨에 대한 부흥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부흥들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되는 거죠. 7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시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이 우주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을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정말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정말 이 싸움과 분쟁의 모습들만 그 나라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살펴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그랬어요. 이 긍휼과 진리가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이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참 어려운 일 아닌가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이것도 참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닙니다. 어떻게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매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85편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는 다른 법이 아니라 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는 거죠. 86편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본 시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목해야 될 시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앞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말하는 엘로힘, 그리고 또 구원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여호와, 뭐 이러한 이름들을 살펴보았어요. 86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7번이나 나타나는데 그것도 아도나이, 그냥 주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나타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어미하심 때문에 발음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사실상 그 발음이 그래서 소실되게 되었던 거죠. 해서 오늘날 학자들이 그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또는 그 밖에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하여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아마도 이러한 뭐 여호와, 야훼 이러한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 시편에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7번 나오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메시아의 시편으로 이것도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메시아의 시편으로 부를 수 없다고 이 매기 목사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속성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기쁨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배워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데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성경학자 중에 이 그란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해석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란트 박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디서나 아주 부족한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이 적극적인 악으로 낭비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간증을 손상시키는 사소한 죄악이나 나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 내가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도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의식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꽃들 사이에서 나비를 쫓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와 그 영광에서 사탄의 유혹을 깨닫고 돌이키면서도 끝없는 사소한 생각에 얽매인 것을 보고 사단이 얼마나 놀랍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지보다 더 가벼운 것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웃으면서도 우리 자신은 그러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얼마나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 혼자서 만들어내는 허무, 허용된 오락, 사소한 실수 등이 우리를 참으로 유익한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처럼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생활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이 그란트 박사가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고 우리 찬송 함께 하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아멘.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87편을 보실까요? 이 87편은 고라자손의 노래라는 또 부제가 붙어있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 시온을 다루며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해주는 시편입니다. 민족들이 예배하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죠.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 시온으로 향한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지 않고서 갖는 어떠한 신앙적 태도가 과연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87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1절을 보실까요?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이곳은 언젠가 이 세상에 정부가 있게 될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또 여러분 스가랴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우리는 아직도 레위기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로 3절을 볼까요? 8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요 시편과 좀 비슷한 시편이 48편에 이미 있었네요. 거기 조금 좀 인용을 해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넓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리하리로다. 4절을 보실까요?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 여인도 거기에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라합은 그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 아니라 애굽의 기생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남방 세계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채우리라 하리로다. 왕 중의 왕이 시온을 이 땅의 수도로 삼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날에 적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러므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편으로 가볼게요. 본 시편은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영장으로 마할 란느 안노스에 맞춘 노래. 좀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마할 란르 안노스. 이게 애도의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7편이 영광스러운 시편이었다면 본 시편은 좀 우울한 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편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시편은 한편으로만 보시지 말고 좀 연결시켜서 연관시켜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전과 같이 87편과 88편을 같이 연관시켜서 보셔야만 앞뒤가 맞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일찍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입니다. 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본 시편에 나오는 한 가닥의 빛은 그가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생각에 불과하지만 본 시편은 욥과 문둥병에 걸렸던 우시야,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던 에레미야,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에게 적용되는 시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듯이 본 시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 시편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진노, 죽음, 무덤, 그리고 어두움 등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한꺼번에 닥쳐오게 되었던 거죠. 자, 16절에서 18절을 볼게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깊은 불안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기쁨으로 뭐랄까요? 나는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본 시편은 흑암이라는 표현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이 시편에 또 권위 있는 헨크 템버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88편을 말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허물하는 중심 사상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끝내고 있다. 흑암은 해가 솟아오르기 직전처럼 끝의 일을 강한, 그러니까 끝의 일을 가장 심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9편을 조금 이제 서론만 조금 다루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 89편도 레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서 본 시편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다윗의 언약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시편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이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참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윗이 때로는 이런저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과 후손들을 복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해서 89편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10번이나 언급하고 있고요. 언약이라는 말이 4번이나, 그래서 내가 맹세하였다라는 표현은 3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무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저를 선대하셨고요. 저를 복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비록 제가 뭐 노래는 그렇게 잘하고 뭐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저는 뭐 수없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시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시편 19편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높이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예,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영광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